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볼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근본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신앙은 어디로 변질되기 쉬우냐면 내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언제나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소원을 세상적이지 않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어떤 특별한 묘책으로서 신앙을 오용할 때가 사람들에겐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걸렸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가를 보십시오.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흔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든가 내가 거룩히 살려고 하다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신앙을 흔드는 경우보다는 애가 공부 못한다든가 무슨 우산을 안 갖고 나왔는데 비가 왔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데 문제가 신앙을 뒤흔든단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데 이까짓 거 하나도 안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내가 주를 믿으면 비록 내가 우산을 안 들고 나왔어도 할 수 없이 비를 내리셔야 되면 비가 비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드리는데 이거란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 무엇을 내가 해드리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방법으로서만 그 힘으로서만 신앙의 대상과 목적이 있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내용이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행복, 기쁨, 보람, 성취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이것들이라고요. 아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거룩, 생명,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과 의도, 생명도 그것이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서 거룩이나 생명이 추구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거룩과 생명도 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고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고백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로만 그렇고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과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어떤 행위들이 다 결국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한 근본적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식의 표현을 이 집에 써놔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는 원리와 방법과 내용과 무슨 의미와 보람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어떤 원리와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주를 증거하다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풀려난 장면에서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자로 마땅히 여김을 기뻐했다라는 기록을 봅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능력받는 일을 맡기셨다는 걸 기뻐합니다. 이런 신앙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나 궁극적인 목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쓰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시작해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지 거기 끝은 아니었던 것을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야 된다 하는 이 문제를 마음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큰 차이로 나타나느냐 하면 신앙의 자세, 특별히 대표적으로 기도 같은 걸 보십시오. 혹은 믿음도 그렇습니다만 그 믿음과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됩니다. 치성을 드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치성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에게 쉽게 말해서 띠를 쓰는 것이 치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기까지는 난 못만할 수 없습니다라는 띠를 쓰는 것이 치성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라는 말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땡깡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애들 보세요. 애들이 달라고 떼를 쓰면 주죠. 왜요? 귀찮으니까 주죠.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발버둥을 치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우성을 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훨씬 침착하고 훨씬 조심스럽고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노사분규 일어나서 무슨 임금투쟁하는 사막노조원들 같이 머리에 띠 띠고 혈서 쓰고 덤비듯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각박한 현실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기도를 아뢸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한 형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성이라는 대목에서는 그 당면한 문제의 어려움과 그 처한 경우의 처절함 때문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더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걸 용서하십시오. 찐득이 같이 구는 출신 성분이 이 저급하다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만은 고급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식으로 매달리는 그런 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지성이라는 것은 진심을 가지되 정당한 것에 그 진심을 올바로 홀딱 쏟아붓는 것을 지성이라 그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얼마나 간절히 그 사모하는가가 치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그 간절함이 정당한 것,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올바른 것에 남김없이 쏟아부어진 것을 지성이라 그래야죠. 그래서 모든 믿음은 아는 것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 속에 믿음이 있고, 그 근거 위에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 내 소원만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은 불확실한데 내가 땡깡을 부려서 내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이런 걸 치성을 드린다고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327페이지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치성이, 잘못된 치성은 그것을 얻어낸 자의 집념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어코 열심히 부려서 내 왼 손가락에 장을 지져서 이것을 얻어냈다가 결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공정하신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안 주려는 걸 때를 써서 기어코 받아왔노라, 집념과 무슨 혹 남보다 내가 더 꾀가 많다는 나의 지혜 같은 것이 증거될지언정 거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자라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그 일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주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를 위하는 것은 우리 편이라는 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말이나 무슨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오시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이루러 오신 것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나 말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그의 언의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눠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어야지, 내 집념, 내 끈기, 내 지혜에 하나님마저도 결국 두 손 들고 말았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거나 믿음일 수 없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런 건 주보에다 이제 내야겠어요. 얼마나 다른 신앙관입니까? 우리 얼마나 신앙관은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급급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달려나와 원망의 소리를 토해냅니까? 그리고 자기가 욕심 부려서 무엇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지혜로웠는가, 어떻게 나는 끈기 있었는가를 은연중에 잘난 척을 하시곤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런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무능한 것과 무지한 것을 털어놓으면 누가 와서 위로하고 누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물어보면 잘 된다 그래야죠. 요새 어떠세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사업 새로 하셨는데 잘 되고 있어요. 시작하겠다고 말만 했는데도 벌써 줄을 서 있어서 아주 미치겠어요. 왜 잘한다 그래도 그것이 뭐든지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외면한 자요. 하나님이 외면했을 때 가서 때를 써서 하나님을 항복시킬 만큼의 열심도 안 보인 자라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속으로는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정작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서 자기 모르는 곳에 가야 되는 그런 부작용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은 누가 누구보다 훌륭하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셔도 좋다고 항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썼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저렇게 쓸 수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훈련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를 심판할 자격이 없고 그가 왜 아직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느냐고 욕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달려있고 먼저 부른받은 열두 제자와 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못되게 놀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후에 회심한 사도 바울이 나머지 열두 사도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쓸지. 지금 단순 비교를 해서 나는 지금 한 걸음 앞서 있고 누구는 아직 한 걸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여서 채점을 했다는 식의 망령된 생각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은 성품이나 무슨 그 상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우리는 모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여야 하고 주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부르시며 그 모든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이 다르며 맡기시는 일을 맡기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뒤처진 자가 내일 앞장설지 모르고 오늘 앞장섰던 자가 내일 뒤처질지 모릅니다. 성경이 밝히 말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이 일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합니다. 이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천국 가서 하는 일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지금 살아 생전에 이 세상에서 한 일들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서는 자로서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회피하는 염세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최종 심판과 최종 그 판단이 이 세상의 것이거나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약속된 영원한 나라와 최종 심판을 하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이지, 이 세상은 쓸데없고 저 세상만 진짜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가라, 나는 빨리 저 세상을 가겠다, 이런 식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채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산 것을 그때 채점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려 모든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는 동시에 그것이 당연히 지금 바로 여기서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모든 일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 번 인용하신 것 같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세상을 바라보고 빨리 천국 가야지 라는 소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을 부르거나 전도집회를 하거나 무슨 철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을 바라고 주를 쳐다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가장 급한 것, 여러분 책임받은 가정,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이웃 앞에서의 증인 노릇,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갖는 신앙의 전투는 십자군 내 깃발을 높이 들고 성전을 외치고 나가는 명분화된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하죠. 한국민, 우리나라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옛날에 그 유명했던 위인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슨 요한 웨슬레라든가 무슨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영국을 내게 주소. 그런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쪽은 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한 나라를 맡을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일은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일반 법칙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법칙도 보십시오. 공기나 물 이런 것은 모든 이에게 줍니다.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모두에게 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주님의 내재하심, 성령님의 임재, 기도하는 권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주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만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걸 너무 소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싸움은요, 한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한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바꿔놓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은 어떤 사람이 한 시대와 한 나라와 혹은 전 세계를 맡은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몇 개 남기기를 요구해요. 5개 남기기를 요구했듯이 하나 맡은 이에게 하나 남기라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생에서의 삶을 무성하게 보면 위험이 있는 것 같이, 큰일이 아닌 일에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고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를 보십시오. 배에는 배 선체가 있고 거기 그 배를 움직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는 선원이 있을 겁니다. 배 자체, 선체와 기관과 선원은 그 중에서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건 정답을 얘기하면 꼭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우기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군데 하나 손을 드셔야 돼요. 첫째 선체, 둘째 기관, 셋째 선언. 손을 셋 중에 하나 드셔야 돼요. 옆 사람끼리 감시하기입니다. 선체가 제일 중요하다. 내 손을 들라면 옆 사람을 보나 몰라요. 선체가 중요하다. 기관이 중요하다. 선언이 중요하다. 손 안는 사람은 팔이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입니다. 선체입니다. 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한 신앙 문제에서 우리가 왜 틀리냐로 바로 이 문제를 틀리기 때문입니다. 배는 물 실으려고 만든 거예요. 배 가장 중요한 그 배를 만든 목적은 무엇을 실어 나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어 나를 거예요. 근데 실어만 갖고 못 가니까 기관도 있고 올바른 데까지 가야 되니까 선원이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원에게 월급 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기계의 성능을 실험하려고 배를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실어서 어디까지 옮기려고 만든 게 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죠. 목사님이 그렇다는데 또 뭐 어떻게 아니라 그러겠어요?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왔냐? 배는 아무리 커도 키 하나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뭐 그 성능이 좋아도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조그만 키 하나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배가 일로 왔다 갔다 한다 했고 우리는 교육이 조금 나쁘게 된 게 그래서 전부가 재주를 부리는 일에 눈들이 아주 반짝입니다. 그래서 재치 있는 말 하나 하는 거, 재치 있는 동작 하나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특별하려고 그러면 버릇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절대 한두 사람에게만 준 예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 예를 들면 반지, 목걸이, 이쁘게 생기는 것, 머리 좋은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래요. 그게 있는 게 유익인지 없는 게 유익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이상한 법을 세워서 그 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다? 보석이라는 게 숫자가 적은 게 보석이죠.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불평이 많았습니다. 뭐 아직도 불평이 많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죠. 땅을 팠는데 물 나오는 거랑 땅 파서 기름 나오는 건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땅 파서 물 나와야지 땅 파서 기름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물론 기름이 지금 비싸니까 기름기름합니다만 땅 파서 물 나오는 게 백천배 낫습니다. 거기에 단 집을 지어도 되고 농사를 해도 되고 물만 먹고라도 어떻게 버티지만 기름만 먹고 산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돈 때문에 금의 돈 때문에 물보다 기름을 좋아하고 그렇죠? 사람의 성품보다 꾀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가장 소중한 누구나 해야 되는 소중한 사명보다는 누구나 할 수 없는 희귀한 것, 희소가치가 있는 것에 전부 매달려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지루한 일들은 다 팽개치고 끊임없이 뭘 달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 말고 특별한 일을 달라고 그 일을 줄 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지금 돌아봐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아내 노릇을 하고 있는가,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가,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가, 가정을 지키고 있는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부터 따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성경 공부를 더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시킨 가장 소중한 일에 충성된 자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주의 기뻐하심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살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나는 남과 다르다라고 자기를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헛된 것으로 경쟁하며 서로 공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거든 여러분 스스로 틀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거부합니다. 수도원식의 신앙의 도피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피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발상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유대인들을 찾지 않고 죄인들과 더 가까이 했던 이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주께서 지금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거룩과 의와 구원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며 이 심판받은 세상에 주께서 빛을 던지고 계시는 그 일이 맨 앞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 옆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는 곳에 거기 계십시오.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심산유곡으로 가고 밤을 새워 아우성 치지 마시고 밤에는 주무시고 아침 든든히 잡수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비상한 때를 제외하고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땅에 갖다 파묻고 다섯 달란트를 주지 않으면 나는 일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반항을 하지 않도록 그런 식의 미련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의 기뻐하심을 입는 신자의 특권들 다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이 중요한 직분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주를 모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심 속에 우리의 자랑이 있게 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에 우리가 진심을 기울여 복종하는 신앙 갖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